마가복음 57번 메시지.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며 그것을 위하는 생활 6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매우 비밀스러운 문제를 상고해 볼 것입니다. 비밀이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을 말합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가 상고하려는 비밀은 씨 뿌리는 자요, 씨요, 왕국이신 주 예수의 비밀입니다. 씨 뿌리는 자와 씨와 왕국은 놀랍고도 만유를 포함한 인격,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마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는 인격이며 씨도 인격이며 왕국도 인격입니다. 주님의 생활과 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올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을 따라 상고할 때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셨던 구원자 자신임을 입증합니다. 주님 자신이 왕국이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영이 그분 위에 임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그분의 움직임 안에서 일하러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는 생활과 일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생활은 그분의 일이었으며 그분의 일은 그분의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일을 사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역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전파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는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한 가지 그분의 생활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분의 일이며 그분의 움직임이며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 그분이 어디를 가시든 다 그분의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움직이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심으로 가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들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사람들을 죄들의 사함 안으로 이끌어와 외적으로 그들을 덮는 그들의 의이시며 내적으로 그들을 채우는 그들의 생명이신 그분 자신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한 잔치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분은 그들의 만족과 자유가 되셨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말씀하시는 사람. 마가복음 4장에서 주님은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여기에서 배는 교회를 상징하고 땅은 유대민족을 상징하고 바다는 이방을 상징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주 예수님을 위한 배는 그분의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당신은 배가 주 예수를 위한 지성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성소는 성전에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나는 어떤 장소가 지성소가 되는가 아닌가는 장소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계시면 그 장소는 지성소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에서 그분이 타고 말씀하셨던 배가 지성소였음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배에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분은 사실상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법궤의 덮개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그 지성소를 무시하셨으며 새로운 지성소는 주 예수께서 계셨던 배였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신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끝났다면 당신은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주 예수와 함께 지성소였던 배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배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실제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지성소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배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성소 안에서 사람이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이 사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주께서 씨를 뿌리심. 우리는 그분의 복음 사역에서 주 예수님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고 그분이 접했던 자들을 죄들의 사함 안으로 이끄시고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가지고 그분과 더불어 잔치를 하는 상태로 이끄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접촉한 자들은 사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 했었던 것 같습니다. 4장에서 우리는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주 예수께서 행하셨던 바에 대한 정의를 갖습니다. 앞에 3장에서 사역을 하신 후 4장 1절에서 주 예수님은 배에 올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처음 3장에서 주께서 하셨던 것이 모두 씨를 뿌리는 것이었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1장 14절부터 20절에서 주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분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다만 전파자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주님이 씨 뿌리는 분이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분이 단지 전파자만이 아니라 또한 씨 뿌리는 분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씨 뿌리는 자와 전파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외견상 주 예수님은 전파자였으나 사실상 그분은 씨 뿌리는 분이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는 것에 관하여도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외적으로 주님은 교사였으나 사실상 그분은 씨 뿌리는 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견상 그분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시는 분이었으나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사실상 씨 뿌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셨을 때 그분은 씨를 뿌리는 분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생활.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사는 생활이 씨 뿌리는 생활임을 계시합니다. 씨 뿌리는 자이신 주 예수님은 씨이신 자신을 그분이 접촉한 사람들 안으로 뿌리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장모가 치료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그녀를 치료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당신은 여기에서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행치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신하건대 그분은 더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 치료는 사실상 씨뿌림이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했을 때 그분 자신에 속한 그 무엇이 그녀 안으로 뿌려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녀는 아마 자신 안으로 무언가가 뿌려졌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구원자에게서 나온 뭔가가 그녀 안으로 나눠졌다는 것은 사실이며 실제입니다. 주님은 문둥병자를 만나 깨끗게 하셨을 때에도 씨를 뿌리고 계셨습니다. 문둥병자는 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민망히 여기신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주 예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게 하셨을 때 당신은 그분으로부터 나온 무언가가 깨끗게 된 자 안으로 뿌려졌다고 믿지 않습니까? 주께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실 때 그분은 자신을 그 사람 안으로 뿌리고 계셨습니다. 깨끗게 된 문둥병자와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 주께서 그들 안으로 무언가를 뿌리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존재 안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치료된 뒤에 봉사를 했으며 문둥병자는 깨끗해 된 뒤에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을지라도 주께 속한 무엇이 그들 안으로 뿌려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주님은 그분이 와서 접촉했던 사람들 안으로 분배된 것이 씨 뿌리는 분이신 그분 자신이 그들 안으로 뿌린 씨였다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분은 주 예수의 놀라운 인격입니다. 왕국의 씨.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씨의 비유에서 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씨임을 계시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이 씨라는 것을 지적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저술을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문제에 이를 때 왕국은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를 행사하시는 시대 혹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영역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유대인들이 주 예수를 배척했을 때 왕국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이러한 상태는 오는 시대, 즉 왕국 시대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그 교사들은 현 시대는 왕국 시대가 아니고 단지 교회 시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는 시대, 즉 천년 왕국은 왕국 시대가 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4장 26절부터 29절에서 왕국에 관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에 당신의 주의를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이 씨임을 계시합니다. 복음과 왕국. 마가복음은 이러한 말로 서두를 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마 당신은 복음을 기쁨의 통보라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어렸을 때 나는 좋은 소식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좋은 소식이면은 분명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장 14절에서 주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갈릴리에 오셨다는 말씀을 봅니다. 전파하실 때 그분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을 믿어야 할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1장 15절에서 주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4절과 15절을 주의하여 읽는다면 우리는 복음이 사실상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4절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하며 15절은 주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이 동의어임을 봅니다. 왕국은 복음이며 복음은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단지 하나님이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는 영역이거나 그분의 행정을 집행하는 시대라면 그러한 왕국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복음임을 계시합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셨습니다. 왕국의 정의.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한 인격이며 이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라 일컫는 인자로서 성육신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먼저 이 놀라운 인격은 씨 뿌리는 자로 오셨으며 두 번째로 그분은 씨 뿌린 자이신 자신에 의해 뿌려진 씨이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우리 안으로 씨 뿌렸을 때 이것이 왕국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따라 우리는 왕국이 하나님의 농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국은 사람의 존재 안으로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자입니다. 오늘날 이 왕국은 하나님의 농장이며 이 농장은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농장에서 무엇이 자랍니까? 하나님의 농장은 그리스도를 재배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관념일 뿐 아니라 또한 신약의 다른 책들의 관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봅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뿌려진 씨의 수확을 갖습니다. 복음서에서 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이셨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에서 그분은 추수하는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주 예수께서 뿌리신 것은 서신서들에서 성장합니다. 결국 그것은 계시록 14장에서 거두게 될 것이며 수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과 15절을 상고해 봅시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이 추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믿는 이들은 주 예수와 더불어 왕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라 사는 삶을 본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실 때 주 예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는 이 생활이 씨뿌리는 생활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며 그것을 위하는 생활은 씨뿌리는 생활입니다.